오늘은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한다. 개역 성경에 나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했는데 화평하게 한다. 이 화평 보통제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평화인데 여기에서는 이 평화는 크게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제 구원의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평화에서 아주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강조는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이 화평하게 하다 하는 이 말은, 평화를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혹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다는 말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일구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말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다 하는 말하고 두 가지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스어에서 평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이 여기 일곱 번째 복입니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한다.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평화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먼저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말할 때 뭡니까? 샬롬, 샬롬 말 히브리어 말 그대로 샬롬이란 말은 평화란 말. 이건 우리의 삶의 행복, 또 건강, 풍요 뭐 이런 많은 단어가 생각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의미도 한데 어쨌든 구원의 의미를 평화라고 그렇게 구약성경이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평화란 뜻을 담아서 말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평화란 말은 많죠. 그 유명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외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평화는 이 구원이란 말에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이 평화란 말로 이게 말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온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제 한 말입니다. 어쨌든 평화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고 또 이 세상에서 펼쳐가야 한다. 사실 우리는 평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 평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 즉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 참된 평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고 이 평화를 갖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일단 평화란 말은 그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시대, 즉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하면 뭘 생각할까? 물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남북 분단이 극복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혹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요즘 가장 그 우리 지구상에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이라크 같은 이런데 끝없이 그 폭탄 테러 참 끔찍한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란 말은 우리 어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구원의 의미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평화는 뭘까? 그건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의 성경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듣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로마의 평화거든요. 로마의 평화.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가 그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에 펼쳐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평화를 가져온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제국 전체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 아우스투스란 이 임금, 즉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 하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인구조사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다윗의 동네를 가는 그런 장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로마에는 자기 자신이 즉 황제가 그런 평화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자라고 할 때 그들은 또한 로마 황제 자신을 구원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또 역시 로마 황제 역시도 자신을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이 평화, 로마의 평화를 늘 강조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 말씀,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평화는 그 시대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로마의 평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평화 바로 이것이 이 9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가 이 강대국들이 굉장히 평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가 또 전 세계가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 너희들이 가진 핵무기는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그렇게 수많은 핵무기를 갖고 온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행동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도 이걸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저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은 이것은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일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간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다음에 그들이 보낸, 그 후에 보낸 것이 뭐냐 하면 평화유지군. 평화유지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평화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시대 로마의 평화, 다시 말하면 황제가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2장 14절부터 사도가 말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여기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평화, 화평이라고 말한 이 성경의 의미는 바로 그 평화 안에서 지금까지 나설고 멀리 떨어진 사람, 심지어 때론 적대적인 그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에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해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싹 섰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하는 담을 헐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의 평화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 골로새서 2장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이 지금 여기 구절에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거의 비슷한 그리스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평화를 이루었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뿐 아니라 지금까지 적대적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평화롭게 되는 이런 세상,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며 평화를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화평, 화목,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살아갈 중요한 삶입니다. 반대로 분쟁과 분라와 싸움과 다툼, 시기와 경쟁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서로 싸우고 그리고 땅 짓고 분냄고 분쟁하며 시기하며 원수 맺는 것과 분열은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있다는 것은 어느 사회나 다 이런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또 그래서 어찌하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일로 우리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 뭐 지역 갈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우리의 과제였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대인 거죠. 요즘 특별히 이 남북 그 화해, 대화 이런 문제. 물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 또 어떤 지식, 혹은 또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적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전쟁과 막말과 위협과 싸움은 절대로 그리스도교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그것을 뚫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많은 우리 앞에 난관들이 있는데 많이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는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번성하고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상층부의 기독교인들이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서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에 그렇게 소홀했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말하는 교단과 교파 이런 그 갈등들 사실은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저도 성경을 읽어보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에서 저하고 다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저를 보면 그럴 것이고 또 각 교단과 교파는 그런 것이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물론 뭐 이단이나 뭐 잘못된 그런 것을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저것이 또 어떤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나만 옳다 말할 수는 없죠. 단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귀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용납해 주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파의 분열을 저는 교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교파가 만들어진 배경이 또 그런 잘못된 배경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만들어진 교파가 계속해서 그런 자기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보죠.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화평, 평화를 일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서구 기독교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말하는 교파가 뭐냐면 퀘이크 교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퀘이크 교도가 거의 없죠. 이 퀘이크 교도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콧 니어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전기를 지으면서 자기가 경험한 한 얘기를 씁니다. 워튼 스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설립한 워튼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퀘이크 교도입니다. 아주 독실한 퀘이크 교도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주 검소합니다. 그래서 시계줄, 넥타이 핀, 반지, 보석 이런 것을 일절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근데 철저한 평화 신봉자인 그가 한편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커다란 무기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굴지의 무기의 기업가고 중개인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앞에 있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런 이 삶을 이렇게 살면서 또 전혀 다른 무기를 판매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자기의 삶에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분열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워튼 씨에게 어느 날 한 조카가 아주 훌륭한 강의를 이제 그 삼촌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조용히. 그런데 숙부님, 평화 옹호론과 저기 스컬킬에 있는 숙부님의 무기 공장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다. 그러니까 삼촌 이런 얘기했어요. 이보게 자네와 관계없는 일에는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게.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의 전쟁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글을 한번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읽으면서 그게 보면 이제 요 최근 한동대 그 교수가 이제 그 역사 교수가 쓴 책이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 기독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그 일에 찬성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 NCC 같은 그런 진보적 기독교인 단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럽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 일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인용한 로마서 12장 1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번역은 별로입니다. 옛날 성경제는 오히려 개혁한 걸 보면 너희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하라.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이 평화를, 가능하면 평화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로 평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콧 니어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든 최초로 희생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희생되느냐 하면 진리라고 진리가 희생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전쟁은 지옥이다. 아니 그 어쩌면 그보다 더 극악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인류에 전쟁이 많고 또 지금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전쟁을 무슨 남의 집에서 일어난 아무렇지 않은 일로 말하는 것. 어쨌든 이 트럼프란 이 사람은 참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다가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이런 일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전쟁, 다시 말하면 이런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지 평화를 힘써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반드시 살아갈 삶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단테의 신곡 있는데 단테의 신곡은 지옥, 연옥, 천국 이 세 가지의 이 책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천국편에 있는데 이 천국편에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딱 그 시로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의 성벽에서 아직 3시와 9시 종소리를 듣는 피렌체는 이탈리아 도시죠. 평화와 절제의 도시를 이루었다. 그들이 경비한 여자보다 더 요란한 팔찌나 목걸이를 걸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옷이나 끼도 없었다. 딸이 태어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다. 결혼할 나이가 너무 낮지 않았고 결혼 지참도 너무 높지 않았다. 살기에 너무 넓은 집은 지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방탕하다는 사르타나 팔루스의 침실이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에 쓰는 것인지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베르티가 가죽띠와 뼈로 깎아 만든 단추로만 치장을 하고 그의 아내는 거울을 멀리하고 화장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았고 그리고 베키오 집안 사람들도 장식 없는 옷에 만족하고 이자들도 물레와 아마만으로 즐거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 행운의 여자들이여, 그들은 무덤을 걱정하지 않았고 프랑스로 떠난 남편들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지도 않아서 됐었다. 그저 한 여자가 애정어린 눈길로 요람을 쳐다보며 모든 새 부모들이 처음에 즐겨 사용하는 그런 말로 아이들을 달래는가 하면 다른 여자들은 가족들의 둘러싸여 물레를 돌리며 트로이와 로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평화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남을 애에서 가져와서 자기를 뽐내거나 어수대지 않았고 아주 소박하게 검소하게 서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옛날의 삶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옛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단지 단지 그냥 뭐 아기자기 하는 그런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충만한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얘기 있는 것처럼 소박하고 단순한 삶일 수도 있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불화와 또 싸움이 있는 곳에 어찌하든지 거기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을 심어내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와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모두 우리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땅에 어찌하든지 평화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것이기를 바랍니다.